이제 스가랴에 나오는 7개 이상을 다 보았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좀 말씀을 드렸는데, 처음에 1장에서 6장까지, 우리 1장 1절에서 6절을 서론이라고 하면, 그리고 이제 그 1장 7절서부터 지금 6장, 우리 지난번에 본 6장 8절까지, 이제 7개 이상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앞으로 이제 공부하게 되겠지만, 7장서부터 7장, 8장이 또 서론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9장서부터 14장까지, 뭐라고 불러야 될지 모르겠는데, 7개의 영어로 하면 burden이라 그러는데, 뉘앙스가 burden이라 그러면은 좀,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7개 후렴이라 이렇게 다시 반복, 다시 이렇게 반복하는 그런 것으로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 7개 이상에 나오는 내용들이 그대로 또 다시 한번 나오는 그런 거가 되는데, 그러면 이렇게 스가랴가 크게 이렇게 7개 이상, 7개 후렴으로 나눠져 있다 하면은, 그 중간에 지금 이제 오늘부터 보게 될 6장 9절서부터 15절까지, 그래서 제가 스트럭처를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7개 이상이 이렇게 돼 있다, 지금 그리는 대로요. 그 다음에 7개 반복도 그렇게 돼 있다. 그러면 그 중간 것이 이제 이 스가랴의 중심입니다. 항상 이 문학적인 스트럭처가 그 중간. 그래서 7개 이상만 따지면 네 번째 이상이 중심이고, 그런 식으로. 근데 이걸 전체로 보면은 지금 오늘부터 보게 되는 이 6장 9절서부터 15절, 이것이 중심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한몇주 동안 이 9절서부터 15절을 보게 되겠는데, 중요한 내용이 되겠죠. 왜? 중심이니까. 그 7개 이상을 본 것을 우리가 전체, 그 이상 전 7개를 다 종합해 보면, 세상에 내려지는, 그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사탄과 그 사탄의 세력, 이 세상에 내려지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 참 여러분, 내용이, 심판의 내용이 많은 걸 우리가 이렇게 알게 됐죠. 근데 사실 복음이라는 것은 구원이지만, 그 구원이 또 심판이기 때문에, 왜 항상 구원하고 심판은 같이 이루어집니다. 노아의 홍수, 심판이죠. 그러나 노아의 가족에게는 구원. 예수님 재림하실 때도 심판이죠. 그러나 믿는 사람은 구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 내용이 지금 전체적으로 흐르고, 그러면서 이제 구원, 그 구원을 지금 스가랴는 그 구원을 어떤 면에서 우리에게 보여줬습니까? 성전을 짓는. 왜? 지금 이 스가랴 선지자와 학계 선지자가 일했던 그 배경이, 구원 역사의 배경이 이제 그 포로에서 돌아와서 성전을 다시 짓는, 성전 건축. 그래서 이 구원의 내용이 이 성전을 건축하는 내용으로 이렇게 지금 계속 풀어졌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하여 그네 번째 이상에서 이제 아주 중심적으로 이 여호수아라는 그 제사장, 대제사장이 대표,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표하는 인물로 나와서 그가 칭의를 받는 모습, 즉 더러운 옷이 벗겨지고 아름다운 옷이 입혀지고, 그래서 그 천국 백성들이 칭의받아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완전 구원을 얻는 그런 내용이었죠, 전체가. 그래서 이첫 번째 이상, 첫 번째 이상과 일곱 번째 이상이 관계 있다 그랬죠? 두 번째랑 여섯 번째. 이첫 번째, 두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전체가 심판 내용이었어요. 그렇죠? 심판 내용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와 다섯 번째가 성전 건축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네 번째가 이제 아까 말한 그 여호수아 대표로서 칭의받는 내용. 그러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그렇습니다. 이제 후렴에 가서도 똑같이 또 그렇게 되는데, 어쨌든 지금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이제 좀 어느 정도 들어옵니다. 그네 번째 이상이 굉장히 중요했었는데요. 그 여호수아 대제사장이 정한 관을 이렇게 쓰게 되고 아름다운 영광의 옷을 입게 되는 칭의의 모습이라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 여호수아가 앞으로 올그 메시아, 참 대제사장을 예표하는 동시에 또 백성들을 예표하는. 그래서 그 이상 때에도 이 하나님의 종, 또 순, 가지 이런 것들이 나왔는데 오늘 보는 구절도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가 9절서부터 15절까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 말씀이 이러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사로잡힌 자중 바벨론에서부터 돌아온 헬대와 도비야와 여다야가 스바냐의 아들 요시야의 집에 들었나니 너는 그날에 그 집에 들어가서 그들에게서 취하되 은과 금을 취하여 면류관을 만들어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우고 고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보라 순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고 그 위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두 제사장이 자기 위에 있으리니 이두 사이에 평화의 은혼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고 그 면류관은 헬렘과 도비아와 여다야와 스바냐의 아들 헨을 기념하기 위하여 여호와의 전 안에 두라 하시니라. 먼데 사람이 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 너희가 알리라. 너희가 만일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할진대 이같이 되리라. 그래서 이 오늘 보는 이 구절에서 이게 전체 중심이라 그랬는데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7개 이상의 중심이 네 번째 아닙니까? 그러면은 오늘 보는 구절들이 이네 번째하고 또 연관이 많을 것 같지 않습니까? 당연히 그렇죠. 이 후렴에 와서도 네 번째 게또 오늘 보는 거랑 연관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을 좀 생각하시면서. 근데 이제 이 6장 9절서부터 15절의 내용은 더 이상 이상이 아닙니다, 이제. 역사적인 사건들입니다, 이제는. 지금 진짜로 이렇게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그죠? 그러니까는 앞에서 보던 그 이상하고는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여호와의 말씀이 이어서 이렇게 하라, 뭐 이렇게 고하라 이런 것들이 이건 역사적 사건이란 말입니다. 무슨 이상을 보고 쓰는 게 아니라. 그러면 이제 10절과 11절에서는 바벨론에서 돌아온 자들로 만들어지는 면류관, 그래서 여호와의 머리에 쓰여지는 이 내용, 그죠? 그래서 그 면류관을 만드는 내용. 그 다음에 12절, 13절은 여호수아의 그 즉위식, 그 이제 즉위가 되면서 그 식을 통해서 이런 것을 고하라 하는 그런 내용이 되는데, 그리고 14절은 그 면류관을 바벨론에서 돌아온 자들을 기념하기 위해서 성전 안에 두라. 그 15절은 이제 그 일에 대한 그 해설이 나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보고 있는 이 구절, 6장에서, 9절부터 15절, 7개 이상에서 본 것들 중에 그 오실 메시아에 대한 것들이 종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따지면은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중심으로 지금 이렇게 풀어지고 있는데, 그래서 여기는 그 심판의 내용이 없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요 이상 세 번, 네 번, 다섯 번째 이상 내용을 가지고 또 이렇게 풀어야 됩니다. 메시아의 왕과 제사장 직분. 메시아의 왕과 제사장 직분이죠. 그분께서 포로로 잡혀갔던 백성들을 다시 모아서 결국 뭐 하는 거예요? 성전을 건축하는 겁니다. 여기 또 여호수아가 예수님을 대표해서 이제 여호수아가 관을 쓰게 되고 영광의 옷을 입는 이런 모습들. 그래서 이 순이라는 걸더 한국말로 가지, 나뭇가지 뭐 이런 걸로 얘기가 되는데요. 그래서 이 왕과 제사장 직분이 그래서 천국으로 높아져서 하나님 말씀을 준행하고 하는 이런 건데 내용이 비슷합니다. 근데 다른 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거는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는 이상이었고 여기는 역사적 사건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나 이 역사적 사건도 앞으로 이루어질 영원한 것들, 즉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루시는 그 현실을 또 예표하는 수준인데 역사적 사건이죠. 저희가 그래서 구약을 항상 얘기할 때 예표라. 그래서 예표가 상징이 많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그 사건들이 그냥 일어나지도 않았던 역사적인 사건도 아니냐? 그런 말은 절대 아니죠. 그래서 그 자유주의 신학 하시는 사람들은 이제 거기까지 가버립니다. 그래서 뭐 아담도 원래 있었던 인물이 아니고 그냥 상징으로 나오는 인물이다. 뭐 이따위 소리까지 다 이거. 그러나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상징적인 그런 면들이 많이 있죠. 왜? 지금 예수님이 이루시는 걸 미리 보여주는 그런 예표 수준이니까. 그러나 저희가 이 자유주의 신학하고 다른 거는 그 모든 일들이 다 실제로 일어났던 일들이라 이 말이죠. 예, 그래서 이 지금 여호수아가 높아지고 하는 이런 모습들 또 이루는 모습들 이런 거에서 이제 앞으로 오실 그 메시아의 사역과 높아지심, 즉다 이루시고 영광의 보좌에 앉으시는 그런 모습들을 지금 말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스가랴의 중심 내용은 그 메시아가 와서 성전을 완전하게 건축을 하시고 이제 왕위에 앉고 제사장으로서 그리고 이제 영광의 보좌에 앉으시는 이 내용입니다, 사실은. 그러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제가 이걸 12절과 13절을 오늘 먼저 보겠습니다. 그런데 한 번에 보기는 좀 짧은 듯한 느낌이 있는데 또 이걸 다 내용을 다 다루려면 좀길것 같아서 좀 그렇게 한데 어쨌든 좀 보죠. 그래서 짧게 보는 쪽으로 좀 하려고 합니다. 어쨌든 이 여호수아가 무엇으로 여기 소개되고 있습니까? 순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순. 보라, 이름이 순이라. 그가 자기 곳에서 돌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그럼 순. 순은 여러분이 벌써 뭐 많이 아시죠? 앞으로 올 메시아를 지금 상징하고 있는데 몇 군데 보죠. 이사야 4장. 이사야 4장 2절을 보시면, 그날에, 근데 이 그날에, 그날이 언제예요? 메시아의 날입니다. 항상 메시아의 날에, 여호와의 싹이, 즉, 순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그 땅의 소산은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며, 시온에 남은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에 있어 생존한 자중 농명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받으리라 하고, 그 천국의 현실을 지금 5절 같은 데 보면 여호와께서 그 거하시는 온 시온산과 모든 지폐회, 낮이면 구름과 연기, 밤이면 화염의 빛을 만드시고 그 모든 영광의 천막을, 즉 성막이죠, 그 태버네코를 덮으신다. 이 영광으로 덮으신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천국 현실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근데 결국 누가 그 싹이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그 순에 대해서 지금 메시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더 확실하게는 이사야서 11장에 가시면 이새의 줄기. 이새가 누굽니까? 예? 다윗의 아버지. 다윗의 아버지입니다. 그러면 항상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지금 메시아가 다윗의 아들. 그러면 이새의 줄기면 그게 또 다윗의 아들이 되는 거죠. 지금 같은 얘기예요. 다윗의 아들이라고 하는 소리하고 이새의 줄기. 왜? 이새 다음에 다윗이니까. 그 다음에 같은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제 메시아가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여기도 싹이에요. 즉 순이에요.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하고 이제 쭉 읽으시면 이 이사야서 11장은 뭐 여러분도 많이 아시는 내용이죠. 이 메시아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건 뭐 너무나 뚜렷한데 그 메시아를 여기도 싹이라 가지라 결국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순이라 이 내용하고 똑같은 겁니다. 예레미야 23장 예레미야 23장 5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때가 이르니 내가 다윗에게 이제는 아까 이새가 아니라 다윗이라고 그냥 이야기합니다.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 여기도 순이죠.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근데 그 가지가 뭐예요?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행사하며 세상에서 공평과 정의를 행할 것이다. 지금 뭐 너무나 뚜렷하죠.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얻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거할 것이며 그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지금 메시아를 또 얘기하고 있는 그 내용입니다. 한 군데만 더 보죠. 33장. 33장 14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이른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그날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공평과 정의를 실행할 것이다. 그날에 유다가 구원 얻겠고 뭐 똑같은 소리입니다. 다윗에게 한 가지가 즉 다윗의 자손이 지금 마태복음 1장 1절 보시면은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으로 나오죠. 그러면 이렇게 순이다, 가지다, 싹이다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너무나 뚜렷합니다,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메시아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게 뚜렷한데 오늘도 돌아오면은 지금 이 여호수아라는 대제사장을 지금 말을 하지만 그를 순이라 이렇게 지금 소개를 하고 그 순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돌아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즉 순이 이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한다. 그러나 그것이 여호수아로서 여호수아가 그렇게 한다고 해도 결국 그 여호수아가 또 예표하는 인물이 또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는 일, 즉 다윗도 솔로몬도 성전을 진짜 짓잖아요. 그러나 그게 참 성전은 아니고 이제 참 성전을 짓는 분이 하는 일을 세상 수준에서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이 사람들도 구약에서 세상 수준에서 이런 일을 해요. 그러나 그것이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천국적으로 이루는 그것을 이제 예표하는 수준이 된다 이 말이죠. 네 번째 이상에서도 이 순이 나왔었는데 여호와의 종으로서 즉 메시아라는 뜻이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제 여기서 앞으로 올 메시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참 우리는 뭐 하도 이걸 들어갖고 그런데요. 여러분, 구약에서 예수님을 얘기하는 게 어느 정도로 안 받아들여지는지 아십니까, 요즘? 조금 세상적으로 유명하다는 신학교에서 구약 논문을 써낼 때 구약을 풀면서 예수님 끄집어내면요. 여러분, 박사학위 못 받아요. 안 줘요. 무슨 헛소리 하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참 이상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제 신학교에서 박사학위 받았다. 좀 유명한데 세상적으로 유명한 신학교. 그러면 참 어느 정도로 엉망으로 타협을 했으면 박사학위를 받았을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요즘은. 자랑할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근데 뭐 또 좀 유명한 데서 받아야 또 나가서 자랑을 하죠. 엉망입니다. 지금. 구약에서 어디 예수님을 끄집어내요. 그러나 예수님 이야기입니다. 이 순께서 오셔서 이제 성전을 건축하신다. 근데 성전 짓기는 누가 하는 일이라고요? 왕. 그래서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셔서 이제 성전을, 성전이 여러분과 저 아닙니까? 성전이 하나, 예수님의 몸.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그 부활하시는 그 육체적인 부활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교회가 세워지는 거거든요. 그게 예수님의 몸이 쓰는 건데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의 몸이라 이게 다 연관이 돼서 지금 이루시는 거죠. 그런데 왕으로 오셔요. 그래서 13절에 보면은 지금 그 예수님을 예표하는 이 여호수아 그 제사장이 영광도 얻고 그 위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그러니까 왕 같은 제사장이 되는 거죠. 영광을 입는다. 여기서 이렇게 그렇게 표현을 해주십니다. 왜? 앞으로 올 메시아가 영광을 입은 왕이기 때문에 다스리시는 분이죠. 이런 것을 지금 벌써 미리미리 우리한테 보여주고 계시죠. 시편 104편 시편 104편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내 여호와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심히 광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를 입으셨나이다. 그 표현 아닙니까? 지금 여기 영광을 우리 다시 돌아오면 영광을 얻고 그 영광을 입는다 이런 뜻이 되죠. 그 위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다. 왕의 옷을 입는다 이런 뜻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존귀와 권위를 입으셨다. 영광과 이 화미를 스스로 입을지어다. 즉 왕관을 쓰시고 왕의 옷을 입는 것으로 지금 표현이 됩니다. 네 번째 이상에서는 정한관을 쓰고 아름다운 옷을 입었죠. 그것이 우리의 그 뭐야 칭의와 연관이 돼서 우리가 봤는데 그 칭의가 사실 뭐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겠지만 예수님을 이제 담는 거죠. 그죠? 예수님의 의로움을 입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참 뭐 이게 다 똑같은 소리예요. 아. 그래서 우리의 칭의, 우리의 높아짐, 우리도 왕이 되는 이게 다 예수님 중심에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되시고 그렇게 하셨기에 이제 우리의 현실이 되는 거지. 예수님이 빠져버리면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왕이시니까 우리도 왕이요.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주어지니까 우리도 의롭다 칭함을 받는 거고 우리가 높아지는 것도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지금 하늘에 앉힘을 받는 그런 모습. 그래서 지금 여기서도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셔야죠. 여호수아가 잘난 게 아니죠. 예표 수준에서 그렇게 사용되는. 근데 이게 이거를 이제 아침에도 우리가 좀 얘기했잖아요. 이렇게 여호수아가 정말 이 아름다운 옷을 입고 관을 쓰고 하는 이런 것들이 이게 세상식에서 볼 때는 이게 뭐 진짜 빛나는 관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아름다운 옷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세상이에요, 다. 그죠? 관도 세상 걸로 만들었고 세상적인 영광이 보여지는 거고 아름다운 옷도 눈에 보이는 세상 거에서 아름다운 거죠. 항상 구약은 그렇게 세상 수준입니다. 그것을 우리의 현실로 이제 볼 때는 우리가 입은 옷은 어느 정도로 아름다운 거예요, 그러면. 어느 정도로 영광에 오시고, 우리가 쓰는 관은, 뭐, 면류관에 이제 예수님 발 아래 다 던지고 하는 그런 내용도 나오는데, 어느 정도냔 말이에요. 근데 이상하게도, 이 죄인들은, 이 세상 수준, 눈에 보이는 수준이 더 좋아요. 그래서 뭐, 이 세상에서 정말 관을 씌워주고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면 좋아하는 수준이 되는데, 그러나 더 엄청난 영광의 관을 쓰고 영광의 옷을 입었다 그러는 건 이게 또 와서 닿질 않아요. 철저하게 믿음이에요. 왜 눈에 안 보입니다. 이런 현실들을 지금 이게 다 예수님의 현실을 미리 보여주는 게 돼서 결국 나의 현실이 되는데 이 나의 현실을 믿어야 돼요. 왜? 눈에는 보이는 게 없습니다. 하나도 안 보여요. 근데 죄인은 보이는 걸로 살고 싶은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믿음은 괜히 손해보는 것 같아요. 뭐가 없잖아요. 지지를 못하잖아요. 뭐 만지지를 못하잖아요. 그렇죠. 성전도 지금 예수님이 뭐 엄청난 성전을 짓고 있다 그런 걸 와서 닿지가 않는데. 아, 빌딩을 정말 멋있게 져놓으면, 예? 몇백만 불 들여서 멋있게, 요즘 몇백만 불도 안 되겠다. 몇천만 불을 들여서 멋있게 져놔야, 와, 하지. 예수님이 지금 엄청난 지금 성전을 짓고 있다는 와가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죄인이란 말이죠. 그러나 철저하게 말씀으로만 주셨어요. 구약과 신약을 통해 말씀으로만. 왜? 믿게. 그것밖에는 못 하게끔 하셨단 말이에요. 눈에 보이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신 거가 눈에 보이는 게 뭐가 있어요? 진짜로. 영생을 얻었다. 영생 보여요? 하나님의 의를 입었다. 그 의가 보이냐고요. 오히려 뭐 의는커녕 뭐 맨날 죄만 짓고 살죠. 내가 지금 성화되고 있는데 그 성화되는 건 보이십니까? 제가 그래서 야, 이 성화되는 것도 믿어야 돼. 믿어야 돼. 왜? 안 보여요. 저희가 지금 기독교인 된 지가 몇 년입니까? 성화 얼마나 됐어요? 솔직히. 보이는 수준에서. 제자리 걸음인 것 같죠. 그러나 성화되는 거예요. 믿으셔야 된대요. 그래서 저도 여러분을 볼때 항상 믿음으로. 아,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이제 예수님을 닮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봐야죠. 그러니까 지금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성전을 짓는 걸 예수님께서 성전을 짓는, 이게 지금 저희는 우리 교회 같이 이렇게 교회에서 지금 말씀 전하고 여러분 성역 공부 나오고 예배 드리고 하는 게 이게 다 지금 성전 짓는 일인데. 아, 이게 좀 뭐야, 멋있게 뭐 이렇게 보이질 않아요. 도대체 그냥 뭐야 이거 뭐할 때가 더 많아요.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지금 어느 정도로 엄청난 수준에서 엄청난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지를 메시아가 왔단 말이에요. 여기 구약에서 이렇게 그냥 이런 식으로 보여주고 또 저런 식으로 얘기하고 하는 그 메시아가 와서 지금 모든 걸 이루고 성전을 짓고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완전히 이루셨어요. 왜? 자기가 부활함으로써. 그 순이 오셔서 성전을 짓고 왕위에 앉으시고. 이것은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으시는 언약의 내용에서 우리가 또볼수 있는 거죠. 사무엘 하. 사무엘 하 7장. 여기서 다윗과 언약을 맺으시는 내용을 한번 보죠. 5절서부터 보면, 가서 내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나를 위하여 나의 거할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날까지 집에 거하지 아니하고 장막과 회막에 거하며 행하였나니 무릇 이스라엘 자손으로 더불어 행하는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처럼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서 취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를 삼고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존귀케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저희를 심고 저희로 자기 곳에 거하여 다시 옮기지 않게 하며 악한 유로 전과 같이 저희를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를 명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않게 하고 너를 모든 대적에게서 벗어나 평양케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이루고 내 수환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잘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자식을 내 뒤에 세워 그 나라를 견고케 하리라. 저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 나라 위를 영원히 경고케 하리라. 나는 그 아비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 저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려거니와 내가 내 앞에서 패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 같이 그에게서는 빼앗지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하셨다라. 지금 다윗하고 지금 언약을 맺으시는데 그 내용이 뭐예요? 우선 왕으로 삼고 그 나라가 이제 견고하게 쓰는 건데 그거와 연관이 돼서 뭡니까? 성전이 지어지는 거죠. 근데 그 성전을 네 아들을 통해서, 그렇죠? 네 아들, 내 몸에서 날 자식, 12절에. 그래서 그가 이제 성전을 건축하고 그가 세우는 그 나라가 이제 견고히 있으리라. 그래서 솔로몬을 통해서 이것이 이루어지지만 결국 이제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도 다윗의 자손으로 하는데 그 내용이 또 나오는 거 아닙니까? 스가랴에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게 같은 소리, 같은 모습, 같은 내용이 계속 나오는 겁니다. 계속. 구약을 통해서 그 메시아를 계속 보여주는데 물론 그렇게 같은 모습이 보여질 때마다 조금씩 내용이 달라서 좀, 계시가 좀 더 많아지는 거죠. 더 보태지고 하는 그런 면은 확실하게 있지만. 그러나, 이게 다른 내용이 없습니다. 결국 성전 짓는 내용입니다. 근데 성전이, 그래서 우리가 아예 합쳐서 얘기하면 돼요. 뭐, 왕국 성전이라 그러든지 아니면 성전 왕국이라고 하든지. 떨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천국이 하나님 왕국이지만 하나님 성전이 떨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왕 같은 제사장, 성전하면 제사장이고 나라하면 왕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의 이 직분은 이게 항상 같이 붙어 다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과 저가 구원받아서 결국 왕 같은 제사장이 되는 것은 물론 예수님께서 왕이시고 제사장이기 때문에 거기에 참여되는 거지만 이제 이 제사장 나라, 왕의 나라, 즉 천국을 이루시는 거. 그 내용을 지금 계속 또 보고 하는데 결국 스가랴의 중심 내용도 그거란 말입니다. 뭐 딴소리 뭐 아무리 해도 지금 그 얘기예요. 여기서 지금 중심 내용을 지금 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솔로몬에서 세상적으로 이루어지지만 이제 완전히 이루어지는 것은 예수님 안에서. 스가랴 6장 9절 15절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것이 바로 그것을 얘기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창세전부터 언약을 맺으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언약을 맺고 그 예수님이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는 이제 행위 언약을 다 이루셔야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행위로 모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율법, 법 이런 걸100% 완전하게 다 이제 이루시는 그것을 통해서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이 약속하는 게 뭐예요? 왕으로 앉고 이제 다스리고 또 성전 짓고 이겁니다. 건축, 왕국을 건축하고 왕위에 앉으시는. 근데 그게 성전 나라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는 일은 딴거 없습니다. 예수님이 뭐 하시는 거예요? 성전 짓고 이제 왕위에 앉으시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를 안 하시면 이상한 신학이 돼 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 민중신학, 해방신학, 뭐 이상한 신학들이 많이 나오죠. 근데 아주 들으면 아주 좋아요. 이 가난함에서 구원하는 예수님이 오셔서 결국 우리 못 살고 뭐 그런 데서 구원하고 민중신학 그런 그 해방신학은 우리 정치적 이런 데서 구원하고. 그래서 뭐그 옛날에 우리 한국에 그박 대통령 살아계실 때 그냥 그이 민주주의가 안돼 갖고 독재주의가 하다 보니까 그런 데서 이제 그런 독재에서 해방해서 뭐 하는데 기독교가 거기 끼죠. 왜? 뭐예요? 해방신학.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그런 거나 해방시켜 주는 뭐 그런 하나님으로 기독교가 그런 식으로 전해지고 하는데 아니에요. 이 세상을 좀더 나은 세상으로 만들려는 게 목사님입니다. 예수님의 그 뜻이 아닙니다. 성전 짓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도 성전 짓는 거예요. 이걸 잊어버리시면 진짜 큰일 납니다. 여러분이 지금 왜 사는 거예요? 무슨 일 하려고? 그저 세상에서 내가 이 직업, 그거 어떻게 해서 먹고 사는, 이런 식으로만 여러분의 삶을 이해하시면, 그리고 그냥 매일매일 그걸로만 그냥 하루하루가 끝나면, 이건 정말 문제가 됩니다. 내가 결국은 성전 짓는 거구나. 왕 같은 제사장이구나. 지금 이걸 이해를 하셔야 된단 말입니다. 누가복음 22장 29절에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긴 것 같이 나도 너에게 맡겨. 하나님 나라를 우리도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 하리라. 그걸 위해서 지금 태어났고 구원받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좀 여러분의 삶을 이 성경에 맞추어서 이해를 하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지금 뭐 하는 거냐? 하루하루 내가 뭐 하는 거냐? 성전 짓는 거예요. 그걸가 흐려지면 이게 지금 굉장히 문제가 돼버립니다. 이제. 근데 이제 삶이라는 게 나로 하여금 그런 것과 전혀 관계없이 사는 삶인 것 같이 끌고 간단 말입니다. 이 삶이, 세상 삶이. 그래서 그냥 매일매일 내가 이 세상에서 좀 어떻게 사는 거, 그 문제 해결하는 게내 삶인 것 같이. 그래서 뭐 애들 공부시키는 것도 그 문제 좀더잘 해결하려고. 뭐 애들 좋은 학교 보내는 것도 그 문제 좀더 해결하는 이런 식으로만 다 돼버리면 이 문제가 크단 말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가르치잖아요. 성전 짓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돈을 벌더라도 성전 짓는 것과 연관해서, 여러분이 좋은 학교를 가더라도 성전 짓는 것과 연관해서, 좋은 잡을 얻는 것도, 아니 집에서 애 키우기만 하더라도 성전 짓는 것과 연관을 해서, 그래야 우리가 이 구원 역사가 지금 이루어졌고 이루어져 가고 있는 이 현실에 지금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구약서부터 가르쳐 주시는 거 아닙니까? 결국 그래서 그 언약이 지금 오늘 아침에 본 노아도 그렇고 모세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뭐 누구 계속해서 지금 이제 스가랴를 통해서도 또 똑같은 소리. 예수님이 와서 결국 다 이제 이루시는데도 같은 내용. 그래서 이제 여러분과 제가 거기에 포함되는데 그것도 다 같은 내용. 내 삶을 성경으로 이해하고 성경으로 풀어가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데요. 여러분의 삶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상하게들 배우는 게 뭐예요? 이 삶이 따로 있는 걸로 배우고 성경에서 좀 가르침을 이제 가져다가 이 삶을 지금 이렇게 성경 밖에 있는 삶이에요. 성경 밖에 있는 삶을 좀더 향상시키려고, 좀더뭐 의미를 두려고, 좀더 이렇게 좀 뭐야 이 뜻이 있는 삶을 하려고 성경에서 배워서 갖고 여기다 적용을 시키는 것으로 착각을 하고 산단 말이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삶은 성경 안에 들어와야 있어요. 삶이 밖에 있어서 성경을 가지고 와서 내 삶을 좀 도움을 주고 하는 게 그게 지금 진리가 아닙니다. 이 진리 자체가 여러분의 삶이란 말이에요. 성전 짓는 거예요. 열심을 내고 져야 된단 말이에요. 저희 교회가 그것을 좀 제대로 잡고, 살아가면. 그러나 겉으로 보기에는 지금 여러분이 사는 삶과 그렇게 많이 달라지는 게 아닙니다. 그쵸? 뭐 이제 성전 짓시다 하면 여러분이 내일부터 하는 일이 다 달라집니까? 똑같은 직장 나가고 똑같은 일 하고 똑같아 하는데 달라지는 게 뭐예요? 여러분의 그 관점, 여러분의 그 이해. 여러분의 믿음, 여러분이 왜 이것이 달라지는 거죠? 하는 거는 뭐 그렇게 밖에서 크게 달라질 거 없단 말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살아야죠. 믿음으로 그런 일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이상하게 됩니다, 진짜. 성경에서 말하는 거 저는 전혀 관계없는 삶이 돼버립니다. 그러면 똑같이,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좀 많이 생각을 하면서 살아야 될것 같아요. 저도 목회를 하는 게뭐딴 내용이 아니잖아요. 성전 짓는 거. 그 내용이 아니면 목회가 뭐예요? 근데 목회만이 아니라 여러분이 하는 일도 똑같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스가랴 중심점에 와갖고 우리가 한번 다시 한번 생각을 하고 여기 내용이 지금 여기 뭐이 제사장과 자기 위에 있는데 두 사람이 뭐 평화의 의논이 있고 이런 거는 좀 다음 주에 풀어드릴게요, 다음번에. 그러나 중심 부분에 와서 여러분에게 재차 강조하고 싶은 거는 지금 그냥 교리가 아니라 나의 현실을 배우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누구고 내가 왜 사는 거고 나의 삶이 도대체 어떠한 의미고 무슨 목적이 있는가? 성경을 가지고 이제 알아가는 거죠. 이 세상 어느 다른 종교를 가보시면 이렇게 얘기가 됩니다. 내 삶이 따로 있고 그 종교를 왜 배우는 거예요? 이 삶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좀더 삶을 좋은 삶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건 성경이 아닙니다. 오히려 성경에 와서 여러분의 삶이 무언지를 이제 알아가는 겁니다. 아, 저게 내 삶이구나. 저게 이제 진짜 의미구나. 저거구나. 이거를 알아가는 게 성경입니다. 그렇게 사셔야 된단 말입니다. 믿음으로 사셔야 됩니다. 기도하고 질문 있으면 받고 다음 주에 또좀더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귀하고 귀한 말씀. 이 말씀이 아니면 저희는 누군지도 모르고, 왜 사는지도 모르고, 우리의 목적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무지하고, 무능하고, 결국 예수님이 아니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정말 헛되고 헛되고 헛된 그런 삶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인도하시고 저에게 복 내려주시고 은혜 내려주셔서 말씀을 통해 이제 우리는 누구고 무슨 삶을 사는 것이고 우리의 목적이 뭐고 참 예수님께서 무엇을 이루셨는가 무엇을 하셨는가 이 중심으로 모든 것이 풀어져서 진리대로 알고 진리대로 말하고 진리대로 생각하고 진리대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천 장로교회 하나님 참 딴 거 없습니다. 이 말씀 더 잘 알아서 예수님을 더 알고 싶고 그 예수님을 더욱 닮아가고 싶고 예수님을 더욱 순종하고 싶은 것 저희들의 이 바람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같아서 그 뜻이 다 이루어지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